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앞부분에 이미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왔죠.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내용이 처음에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준비 작업도 잘하고 또 전쟁할 때도 어느 정도 순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행동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0절부터 12절은 사무엘이 들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두 번째는 백성이 사울에 관해 이야기했던 내용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앞장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앞에 13장, 14장에도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구성과 전개가 아주 비슷하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13장,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무엘이 들었던 그런 장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앞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건 하나님께서 행동을 했던 당사자인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렇쿵저렇쿵 말씀하시는 건 뒤에 나올 거예요. 지금은 사울과 관련해서 사무엘이 내용을 듣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10절, 1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과연 후회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는데 왜 후회하실 일을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흠이 있는 게 아닐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읽기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까탈스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불순종을 했으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후회한다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11절 그 뒤에 보시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따르지 않느냐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려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 믿음 없이 살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돌이켜라. 그리고 네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적용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후회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후회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가 그 방향을 그만두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후회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돌이키면, 돌이켜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생각했으면 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뒤에 보시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지껏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두 종류로 다 불순종을 했죠. 앞에 13장 14장에서는 그냥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네가 잘 생각하고 네가 결정해서 네가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맡겨놓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15장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명령하시죠. 이러이러하게 해라. 또 형편도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서건 쉬운 상황에서건 또 참 상황이 나를 죽이려고 하건 아니면 내가 형통하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꼭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지금 이루어집니다. 죽은 다음에 혹은 나중에 10년 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뭐 하나님 평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람들은 지금 당장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행동하는 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이구나.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근심했다고 하는 말은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하나님과 비슷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근심을 하고 그래서 온 밤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부르짖은 기도 내용이 안 나오죠. 기도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설마 하나님 저도 후회가 됩니다. 심판하시고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겠죠. 어떻게든 사울에게 좀 더 기회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선자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들을 한두 가지 살펴보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사무엘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사실 내용은 사울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울이 반응해야 되겠죠. 근데 사울은 이 내용을 아예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 행동을 한 사람도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지만 들은 사람도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반응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 민족이 이 모양이다 말씀하셨어요. 민족은 아직 그 내용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저쪽 사람한테 말씀하실 건데 어쩌다 보니 잘못 이야기해서 나한테 얘기하셨거나 저쪽 사람이 들어야 될 건데 어쩌다 보니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우연히 나한테까지도 들리게 되었다든지 이거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내용을 나도 듣게끔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종종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뒤에 이 똑같은 내용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사무엘이 보이는 것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또 이제 불순종하는 반응들을 할 거거든요. 그 반응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지금 사무엘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도해야죠. 사무엘이 온 밤을 다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성도에게 가르칠 때, 혹은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라고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오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듣는 두 번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온 밤을 지새워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꼴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서 잠깐 눈을 붙였지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근심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 일찍 그냥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간 것 같아요.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못 만났습니다. 사울을 못 만났고 누군가가, 어떤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만 전해 들었어요. 사울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란 얘기를,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기념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이러하게 행동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얘기를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것을 보았고 그 내용을 사무엘에게 전달을 해준 거죠. 이 행동 자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일까요?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 종류의 돌들이 등장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념으로 돌을 세웠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돌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거나, 이런 경우이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치켜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사사 시대 때도. 어찌 보면 지금 사울왕이 처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말렉을 심판하고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함으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기념비가 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서의 기념비는 엉망진창이 되게 그냥 다 만들어버린 다음에 사울이 자기를 높이는 건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아각을 살려줬잖아요. 아각을 왜 살려줬을까요? 이 행동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울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줬겠죠. 혹은 아각을 살려주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거였겠죠. 근데 여하튼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 자체를 놓고만 봐도 얼마나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지 않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정반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 전해줬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백성이 전해준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일정 부분의 평가도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셨고 그걸 보고 후회하셨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도 사울이 어떤 종류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백성들은 즉각 평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곧장 아,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백성들은 좀 하나님보다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내하는 것도 어리석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유보하거나 아 이게 옳지 않은데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질 끄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사울이 합당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옳지 않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는 곧장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평가대로 실현되는 것, 심판을 곧장 받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하는 것도 곧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사람들 옳지 않게 판단하기도 하고 곧장 판단을 못하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제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백성들도 알기 시작하는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 불행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고 말씀하셨는지, 두 번째는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그냥 본문을 읽으면 아, 이런 내용을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박탈당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어떻게 세움을 받았느냐, 두 부류의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따로 부르시고 따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결과 두 번째로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왕권을 박탈당할 때는 어떠했는가? 둘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류로부터 다 버림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만 버리시면 왕권을 잃어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직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도 알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후회하기 시작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것인가, 박탈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면서 세움받을 때와 마찬가지 양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들이 인정해 주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후회가 되는 사람, 백성들이 보기에도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취급당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참 불행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동시에 내가 섬기할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인정받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내가 섬겨야 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는 지경이 된다는 것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고 내가 섬기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직분자들로 잘 직분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나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저 사람이 참 귀해, 다른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도 참 저 성도는 귀해,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늘 노력하고 삽시다. 모쪼록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모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직분 맡기신 것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백성들도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이고 또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참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이 늘 바라보고 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